3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인데요. 3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 이름이 신애조, 신애씨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고향에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아들이 다니던 그 웅변 학원 원장이 그 엄마가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괴를 합니다. 근데 유괴를 해서 아이를 죽이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 신애는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 절망했습니다. 정신없이 방황을 하고 있다가 약국 가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은요 살기 위해서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집회를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목사님도 또 교인들도 그 신의 씨를 보면서 아,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은 유괴범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면회를 신청을 하고 면회를 하러 가죠. 갈 때에는 이 시내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 유괴범이 나와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면회를 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흉악범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순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내시의 얼굴보다도 더 평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의 얼굴을 가진 그 유괴범이 나오는 겁니다. 뻥 쳤죠. 그리고는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시내시는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부르짖죠, 울부짖죠.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너를 용서했냐, 하나님이 왜 용서했냐 그 말입니다. 밀양의 원작인 그 이청춘 씨가 쓴 이 벌레 이야기, 그 벌레 이야기에는 이 그 알라미 엄마로 나오죠. 이 알라미 엄마가 자살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밀양 영화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럼 누가 용서했습니까? 이 엄마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기독교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독교의 오류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저 회개하면은 그것이 그냥 용서를 받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빌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죠. 빌지도 않은 그 사람,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가슴 아리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용서를 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용서를, 회개를 하지 않는 용서는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빌 때에 그때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빌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엉망진창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용서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내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나에게 용서를 해주어야, 그래야 그것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정립을 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은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요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체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나 자신은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하면은 언제든지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에도 네가 빌기에 내가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언제 탕감을 해주시냐 하면은 네가 빌기에 그랬죠. 네가 빌었지 않느냐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것.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로 알겠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죄와 그리고 죄인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형제가 성도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고 이 죄는 아마 교회의 순결성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에서 가서 권고하고 결국 안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세리와 장기들처럼 여기라 그랬죠.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관여를 한 것을 보면 아마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할 정도로 큰 죄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에 자, 어떻습니까? 성도가 죄를 범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용서를 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그냥 스스로 덮어버리려고 그러거나 또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상태를 가만히 두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조치를 취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만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1대1로 만나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면은 낯가지 앞에서 두세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즉 나 자신도 포함이 되면 두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 두세 증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이 말씀은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정도 될 겁니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 이때는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권고를 듣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출교시켜서 더 이상 교류를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의 친구를 여기라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출교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교회에서 죄악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가지고 뿌리채 뽑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서 맨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딱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결정,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메어버리면 나도 메어주겠다. 내가 너희 편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풀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도 문제 삼지 않겠다. 나도 너희 교회의 결단을 존중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교회가 이 모든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것 내가 존중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죠. 바로 그 맥락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앞에서 했던 말씀을 앞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한다, 설명을 한다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합해서 이 일들을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신경전도 벌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그 노력, 그 교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그들이 그 사람이 너에게 송사를 건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라.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형제가 공동체 우리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할 정도의 그 죄를 범하면 누가 쉽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날 것 같아가지고 쉽게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교회 남도록 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권고하고 난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겨서 출교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마라.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 참아보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듣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은 교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 회복시켜달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안 될 경우에 출교, 당신은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쫓는 이런 경우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없죠? 왜 없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데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고개 숙여서 오십시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요. 단호할 땐 아주 단호하게 딱 자르면서 교회의 거룩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갈등하면서 권고하고 근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출교를 명하는. 근데 요즘엔 출교를 명하면요. 그래. 나 갈게.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소문을 듣고 출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또 그냥 무조건 받아줍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이 그냥 받아준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은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글을 통해서 읽으면요. 감정이 안 드러나죠. 그러나 그 현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형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요. 감정이 북부터 뭔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은 세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가십시오. 당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그건 제가요. 이런 일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지켜야 돼요. 교회는. 이 교회가 망해버리면 세상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무서워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그런 사건들을 몇 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해라. 법정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던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요 무리 속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여기서 그냥 형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 형제가 즉 그 죄를 범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던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 말씀이죠. 그 형제가 그 나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치 조금 전까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악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은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화면에 나왔나요? 예,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죠. 장정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벌려면요, 무려 16년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160년을 일을 하면 10달란트를 얻을 수가 있죠, 벌 수가 있죠. 1만 달란트는 사실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회계장부를 꺼내었죠. 그랬더니 회계장부를 꺼내가지고 왕이 그러면 다 갚아라. 네 아내를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그러죠.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말 속에는 제가 못 갚습니다. 그 말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빌었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죠. 탕감.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탕감은 구원을 말합니다. 용서를 빌었더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요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사실 많은 겁니다.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자신은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대노했죠. 그리고는 취소한다.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던 거 취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탕감해 주었던 거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빌면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참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받아들여 주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의 처리를 교회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취소라고 하셨죠. 교회에서도 출교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교회가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라.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내 행동을 뜯어 고쳐서 돌려가지고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은 참된 회개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어야 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면은 용서를 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빌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일흔 번을 일곱 번까지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란해졌을 때에 여러분 쉽게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비느하스가 합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돌아오는 그 두 사람, 이스라엘 청년과 그 이방 여인을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달려가서 두 사람을 한 창으로 꿰어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죠. 거룩성을,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죄를 범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가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괜찮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1대1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은 저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장로님과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충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라. 지켜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증인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거룩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되고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좋다. 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든지 출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그 형제가 내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너희는 용서해주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이것도 아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의 품은 넓어서 누구든지 용서하시면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시고 이기시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